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전신의 갑주를 입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무리 휘황찬란한 갑옷이 있어도 이렇게 걸어두고 내가 그걸 입지 않으면 그 갑옷은 나를 절대로 보호해줄 수 없어요. 이렇게 걸어만 두고 쳐다보다가 그 갑옷을 입지 않고 전쟁터로 나가버리면 아무 곳으로부터 그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이렇게 걸어두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무장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싸울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내내 묵상하면서 깊이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붙잡아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악한 자의 화전과 그리고 그 화전을 소멸할 믿음의 방패에 관한 말씀을 들으셨다면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알 수 없는 악한 마귀의 화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무지하고 몰랐기 때문에 당하고만 살았습니다. 때리면 맞고 화살을 쏘면 등에 화살이 꽂힌 채로 피를 흘리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빛이 우리 영혼 가운데 이제 비추어지기 시작할 때는 이제는 그렇게 옛날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로 때리면 맞고 짓밟으면 밟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이를 악물고 싸워야 됩니다. 의심과 유혹이라는 독화살이 날아들 때 믿음의 강력한 방패를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막아내는 실제적인 삶에서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신자의 구태의연한 그런 지림열렬한 삶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끝장을 내고 이제는 그렇게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고 체험하는 신앙으로 신앙의 위치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적 세계는 그야말로 치열한 전장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뺏느냐 빼앗기느냐의 문제입니다. 격렬하고 치열하게 사는 신자의 말로 나는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군사라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수요예배 오신 것도 갈 거냐 말 것이냐,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오늘 중요한 약속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러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오늘도 육신이 컨디션이 몹시 좋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할 것이냐 그냥 집에 가서 쉴 것이냐,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전쟁을 치르고 여기 오셨다고 생각해요. 에휴, 할 거 없는데 그냥 가서 예배나 드리지. 예배가 무슨 취미입니까? 그럼 모든 우리의 삶이 영적인 격전지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부터, 기도하는 것부터 이 마음을 지키느냐 뺏기느냐, 할 거냐 말 거냐,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 모든 게,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결정을 요구하는, 선택을 요구하는 영적인 전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지하게 살고자 하는 신자는 무수한 사탄의 회방과 유혹과 맞서는 것입니다. 모든 24시간이 그래요. 정말 이 말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볼 거냐 덮을 거냐, 뭐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길 가는 짧은 치마 입은 자매를 쳐다볼 거냐, 하늘의 구름을 쳐다보면서 갈 것이냐, 뭐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뭐 하나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으면 볼 거 다 보고 갈 때 다 가고 먹을 거 다 먹고 잠잘 거 다 자면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도 전혀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함과 집중력으로 경건한 사색을 게을리하는 신자에게는 깨어 있으십시오. 영적으로 무장하십시오.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이 너무 거추장스러운 말들이에요. 너무너무 나를 귀찮게 하는 말들. 아이고 그렇게 어떻게 믿습니까? 에? 차라리 내 목을 조르라 그러지. 그런 말들로밖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제나 제가 반복하는 말씀, 진지한 자세를 갖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영적인 어떤 진지함과 집중력을 가지고 내 몸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집중하면서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려고 하는 매 순간의 열의와 열정, 이런 것들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요. 처음에는 자전거를 배우는 게 어렵습니다.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무릎이 까지기도 하는데 자전거가 완전히 이제 균형을 잡는 법을 터득하면 자전거 타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건을 훈련하는 데까지가 힘이 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매 순간 영적인 전투를 치르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내 몸에 배게 하기까지가 힘들지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내게 깊이 이렇게 스며들면 그 다음엔 어렵지 않아요. 매 순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뭘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가 분명해지고 그것을 선택하는데 비교적 시간을 신속하게 아주 그 결정을 신속하게 단축시켜가지고 즉각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수 있게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전에는 이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석 달 열흘이 걸렸어요.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이제 점점 그런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서의 우리의 어떤 단호한 행동이 신속해지는 거예요. 왜? 훈련이 돼 있으니까. 이제는 고민하지 않아요. 머릿속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가 탁탁 불이 들어오니까 그거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그게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고 경건을 훈련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인 거죠. 그 단계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여러분 끝이 뾰족한 송곳이 두꺼운 책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끝이 뚱한 그런 송곳 가지고 종이 한 장이나 뚫을 수 있습니까? 찢어져 버리지. 그러니 목사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가하고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별로 온유해 보이지 않는 그 은사가 있잖아요. 좀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좀처럼 설교 시간에 제가 웃기를 합니까? 무슨 웃긴 얘기를 합니까? 그런 거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집에 가면 잘 웃겨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될 시간과 그렇게 할 수 없는 첨예한 시간이 있는 거죠. 진리에 집중하는 신자만이 어떤 고난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가 절대로 주저앉지 않아요. 뚫어내고야 만단 말입니다. 그게 송곳의 사명이잖아요. 아니 송곳이 급해서 송곳을 딱 쥐어서 뚫려 그러는데 그게 끝이 뭉뚱해가지고 안 뚫리면 그게 뭐하러 필요합니까? 갖다 버려야죠.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판단할 때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라면 좀 더 부드럽게 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치열한 때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치열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뾰족하고 여러분도 좀 뾰족뾰족하고 그렇게 해서 누가 덤벼도 신천지 오라 그래. 누가 도전을 해도 누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시비를 걸어도 거뜬하게 깨부시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려면 철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말씀을 왜 드립니까?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지금 이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 가운데 깊은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딥니까? 머리잖아요, 머리. 아무리 다른 곳이 성해도 머리를 다치게 되면 다른 기관은 유명무실해지고 맙니다. 머리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면 신체의 다른 부위도 그 기능이 급격하게 저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어딜 노리겠어요? 신자들의 머리를 노립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죄는 항상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침투해 들어옵니다. 우리의 머리는 수시로 성령의 생각과 이 죄악의 생각이 이렇게 번갈아 드나드는 매우 복잡하고 치열한 영적인 전장이에요.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에는 우리가 아주 영적이고 경건한 그런 신자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순간의 방심으로 시기, 질투, 미움, 거짓, 음란, 분노, 부질없는 어떤 욕망 이런 것들에 딱 사로잡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또 우리의 모습이 죄와 정욕에 사로잡힌 그런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변해버리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상태에서 늘 권유했던 흔적을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진솔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계속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이 들고 날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그 고뇌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생각을 통해서 수시로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올 이 기회를 엿보는 죄가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의 영혼까지 공략함으로 결국 죄가 노리는 최종적인 궁극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확신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죄는 끊임없이 지금도 신자의 영혼을 다시 재탈환하고자 하는 이 결코 버릴 수 없는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작은 틈이라도 생길라 치면 순식간에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혼미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려고 하는 그것이 이 죄의 정체입니다. 자, 여러분, 방어하는 사람이 피곤할까요? 공격하는 사람이 피곤할까요?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이 피곤할까요? 물론 다 힘들겠어요. 힘든 건 둘 다 마찬가지인데 심리적으로 볼 때는 방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큰 부담을, 심적인 부담을 갖습니다. 왜일까요? 한순간 방심하다가 어디서 쏜지 알 수 없는 이 저격수의 총알이 날아와가지고 미간을 관통해버리면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이 극도의 긴장감을 장시간 이렇게 유지하려니까 그 피를 말리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계속 긴장하면서 그 사람 미치죠. 정말 피를 말리는 일이에요. 그러니 공격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마음먹고 이 노리는 사람이 스스로 물러가지 않는 한 이 방어하는 사람은 결국 한순간의 방심이 큰 화를 불러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는 갔겠지 하고 방패를 내리는 순간 예? 방패가 내려가는 그 순간 화살이 날아와서 가슴을 관통해버리는 마귀는 왜 신자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흘려보낼까요? 팽팽한 이 긴장감이 무너지고 죄와 타협을 이루는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마치 굳게 닫혀있던 성문이 내부에 심어놓은 이 간첩, 첩자에 의해서 이렇게 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 밖에 딱 대기하고 있던 적군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결국 그 성이 함락돼 버리는 것처럼 죄의 유혹을 끝까지 탁 팽팽하게 이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죄를 탁 지키고 있다가 한순간, 한순간 그 죄의 유혹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급격하게 이 죄의 속임을 통한 자기 합리화에 빠져들면서 순식간에 우리 안에 들어온 죄가 발전되고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의 영향력에다가 막 힘을 불어넣어줘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이 내부와 외부의 팽팽한 긴장감이 유지되다가 딱 균열이 생기면서 죄가 들어오면 순식간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확장되면서 딱 머릿속에 드는 첫 번째 생각이 나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완벽해?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어? 내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상황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지. 그게 내 잘못인가? 내 부모 탓이고, 응? 내가 이렇게 내게 된, 내가 남편 잘못 만난 탓이고, 이렇게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이 죄가 들어온 그 결과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를 정당화하면서 더 신자의 도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내 안에 침투해 들어왔다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신자들을 붙잡고 간곡하게 말씀으로 권면할 때 참으로 마음이 상하고 안타까운 것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그분들이 인지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는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됐어요. 나는 그렇게 하랍니다 하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입니다. 때때로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요. 목사님 좀 쉬었다 나가죠. 때 되면 어련히 안 돌아갈까요? 이런 말들로 또 변명하십니다. 이런 말은 말이죠. 어떤 말처럼 들리냐면은 심각한 종양을 환자의 몸속에서 발견해낸 의사가 환자한테 위험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 스케줄을 잡을 테니까 속히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환자가 하는 말이 의사 양반 차차 시간 남은 하지 뭐 내가 좀 바쁜 놈이거든. 지금 바쁘니까 날 좀 내버려 둬. 당신 말은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 때 되면 그때 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이 어리석은 말이에요. 여러분 죽어봐야 알 겁니까? 그래서 지옥에 기어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깨달을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신자가 죄를 받아들임으로 급격하게 죄의 세력이 영혼 가운데 확장되어 갈 때 이렇게 될 경우에 가장 심각한 영적인 혼란의 후폭풍이 이 생각과 마음을 강타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구원의 확신이 뿌리채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나 보다. 더 나아가서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일까? 과연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사기당한 게 아닌가? 죄가 노리는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완전히 이렇게 단절시켜버리는.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한 사탄은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단 한 가지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절대로 쉬지 않고 오늘도 신자를 공격하고 회유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쉴 때가 있어도 무서운 것은 마귀라는 놈은 휴가가 없어요. 절대로 그놈은 쉬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쉴 때만을 기다려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패배할 확률이 승리할 확률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마귀가 무슨 수로 넘어뜨리겠습니까? 그런 신자들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구원을 부정하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걸 사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견고하고 올곧게 무장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방법은 어떤 외부적인 환란이나 어떤 핍박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생각 속에 교묘하게 침투해 들어온 부드러운 이 마귀의 유혹의 방법. 그거 죄 아니야. 그거는 죄가 아니야. 어떤 의심, 그리고 어떤 신, 5월에 예수를 믿으면서 생겨난 신앙의 권태, 구원의 감격을 화석화시켜버려서 마침내 그 구원의 확신 자체를 그렇게 우리 머리로 들어와서, 생각으로 들어와서 의심의 뭉개구름이 뭉개뭉개 퍼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우려할 만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회심하지 않는 신자들이 대량으로 교회 안에서 양산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이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림으로 보답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보다도 그런 진지함이 없는 성도들은 그저 단순히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저 자기 마음의 위로 받고 그리고 자아를 실현하고 보다 나은 삶을 향유하고 그리고 아주 내게 유익한 격려와 칭찬을 받고 그저 자신을 이렇게 띄워주는, 자신을 고무시켜주는 그런 수단으로서만 기독교라는 종교를 활용하고 이해할 뿐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출입하시는 모든 신자들에게 분명하게 묻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이 받았다고 여기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도 한번 여러분 주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마음의 분명한 확신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농담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에 소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물론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영적인 감정을 분별하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원서는 The Experience That Counts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경험, 그 평가들, 그가 쓴 책에 구원에 대한 거짓 확신을 가진 신자와 참된 확신을 가진 신자의 특징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거짓 확신을 가진 신자는 자신의 영원한 운명의 심각성과 운명의 심각성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세를 말하는 거죠. 또 운명의 심각성과 옳은 기초, 이건 뭘 말합니까? 참된 진리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어떤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 구원의 확신이 이 진리 위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인데 이 옳은 기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면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자는 겸손하여 최후에 그가 받게 될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매사에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라고 첫 번째로 얘기했습니다. 참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신자와 없는 신자. 두 번째로 거짓 신자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다. 즉 지금 현재의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구원에 대한 상당한 허황된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신중하고 겸손하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낮게 평가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셋째로, 이번에는 관점을 사탄으로 가져가서 사탄은 거짓 확신을 가진 자가 아닌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를 공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기를 진정한 확신을 가진 신자는 더 깊은 거룩함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거짓 확신을 가진 신자는 언제든 사탄의 손에 넣을 수 있는 이미 자기 편이라고 사탄이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탄의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신자가 갖는 거짓된 구원의 확신으로는 결코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알 수 없으므로 자신이 보기에 자신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도록 만들지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 구원은 전혀 이상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자는 언제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19세기의 미국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의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렇게 성경의 진리를 통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참된 신자는 종종 자신처럼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늘 애통하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울어보신 적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울어보신 적이 언제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는 구원의 확신 없이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 아닙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이러한 불완전한 구원관에 대해서 그러면 정확한 답을 알려고 해야지 오히려 도전합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게 틀렸다. 당신은 이단이다. 이러고 목사한테 도전을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분명한 복음을 전했고 저는 제가 할 도리를 다 했어요. 안 받아들인 건 여러분이지 제가 아닙니다. 진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돈하고 관련된 것이라고 해도 그렇게 진지하지 않을 건지. 그게 돈, 나한테 지금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하든지 말든, 구원 받든지 말든지, 뭐 되든지 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겠냐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있지만 영생의 약속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들, 진지한 회심을 바탕으로 날마다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거룩한 핏빛 갈망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 구원의 확신을 뿌리채 흔들어버리려는 이 야심을 가진 사탄 앞에서 마지막 때 두고 보세요. 추풍낙엽처럼 그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채로 마지막 날에 뒹구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두 눈 똑똑히 보시게 될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가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생생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노라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라서 죄와 더불어서 격렬하게 싸우면서 분투하는 그 신자 안에서 더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이 제 말을 추후의 의심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왜 나는 자꾸 이렇게 긴가민가 할까? 왜 나는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도무지 이 문제 앞에서는 아직도 명확한 답을 못 내릴까? 왜요? 삶이 없어서 그래요. 삶이 없어서.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내가 여러분들의 삶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왜 흔들리느냐? 그 구원의 확신은 이게 이 변동사항이 없는데 문제는 내가 느끼기에 이게 확신이 안 드는데 어떡하냐. 이게 환장을 노리시죠. 의사가 다 나았습니다.
다 나았으니까 퇴원, 제발 좀 퇴원 좀 하라 그러는데도 난 아직 안 났어요. 더 좀 치료해 주세요.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런 환자를. 그건 의사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환자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구원을 분명히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불택자가 아니라면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도대체가 뭐냐?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대답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자다운 삶을 살려고 거룩과 성화의 삶에 진력하는 그런 신자들만이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구원의 지속적인 인치심, 이 얘기를 아주 제가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구원의 지속적인 인치심을 통해서 그런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나는 그분의 딸이, 구원받은 그분의 딸이 틀림없다. 네? 이 굳은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왜 구원 받아놓고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경거망동하면서 살려고 하냔 말이죠. 왜 영생을 포기한 자처럼 그렇게 막 사시려고 하냔 말이죠. 마치 천국이 없다고 하는 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룩이고 순결이고 이러한 가치를 다 포기한 사람들 마냥 똑같이 사기치고 거짓말하면서 왜 여러분 세상에 나갈 조차 그렇게 사시려고 하냔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틀림없다면 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고 그분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라면 더 열심히 그렇게 살려고 세상으로 가면서 결국 자기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낼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슨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리고 당신이 받은 이 구원을 당신의 모든 삶으로 증명하고 지켜나가는 자리 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언제라도 나는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그렇게 받은 그 구원을 곧게 지키는 거룩하고 진실된 삶, 선한 삶, 정직한 삶, 성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신자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자신의 안위와 영달만을 위한 것이며 종교는 그저 이런 것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에 기여하는 정도로만 여기려고 하는 이 무서운 저주받은 이 시대의 시류에 영합하지 마시고, 다 미친 소리들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 기독교 니들만 구원이 있다고 떠들지 말아라. 다른 종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기독교는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들의 말에 동의 못하고 해야 될 텐데 왜 말세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들이 앞서서 올소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오 이러고 교회가 떠벌려대니 말세죠. 목사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니 구원은 교회만 있는 게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의 구원도 존중해 주십시오. 그러니 말세죠. 그러니 목사가 아니고 도둑놈이죠.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과 육신의 욕망의 불꽃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압하면서
이 세상을 능히 압도하고 이기는 그런 성도들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두 번째로 성령의 검, 곧 성령의 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헬라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그 검을 가지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검이라고 그랬어요. 검. 여기서 말하는 이 검은 칼과 칼이 이렇게 불꽃을 튀면서 맞부딪히면서 이렇게 싸움을 할 때 큰 칼, 그 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검투용 이 긴 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검은 조용히 다가가서 단숨에 급소를 찔러가지고 목숨을 끌어놓을 수 있는 작지만 한 30cm에서 50cm 정도 되는 작지만 아주 날카로운 검. 로마의 병사들은 두 종류의 검을 가지고 있었어요. 긴 검. 휘두르면서 이렇게 검투용으로 사용하는 검과 그 검을 놓쳤을 때 마지막으로 꺼내서 요리조리 피하다가 단숨에 그냥 급소를 찔러가지고 적을 죽이게 하는데 사용하는 작은 검. 여기서 말하는 때는 이 작고 날카로운 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유일한 공격무기인 이 검을 지님으로써 신제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작지만 정교하고 이 날카로운 이 검을 가지고 마귀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놓아서 이 사탄을 괴멸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작은 검으로 무장하라고 했을까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 내 지혜, 내 지식 경험으로 세상의 마귀를 멸하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이긴 게 다윗입니까? 다윗의 손에 들린 그 무기, 당대 최고의 명검이었습니까? 강력한 창이었나요? 아니에요. 작은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제압했습니다. 다윗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왜 작은 검을 가지라고 했냐면은 뭐 작은데 날카롭다고 얘기하니까 아 그렇게 대단한 검인가 보구나. 아니죠. 저쪽 사람도 작은 검을 들고 나도 작은 검을 들면 이건 입장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저 사람은 긴 창도 있고 긴 칼도 있고 아니 심지어 총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고작 요만한 검이 전부예요. 그럼 이길 수 있는 승산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작은 검을 가져도 누가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신자의 무기는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의 무기는 오직 그가 붙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확고함은 무엇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 에? 가서 저 머리 들이밀고 예언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지는 것이냐? 뭐 직통 계시 받으면 그게 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냐? 무엇으로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는 마귀의 온갖 교활함과 사악함을 대적할 것인가? 바로 순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검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그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데도 뭘 안 믿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안 믿고 성경을 집어치우고 뭐 해야 교회 부흥된다고요? 발 마사지 열심히 하면 교회 부흥된다고. 뭐 하면 부흥된다고요? 알파 코스, 두 날개, 뭐 또 뭐 해피데이, 뭐 붙이기도 작았다 붙여요. 은사 집회 같은 거 하면 부흥되고, 쉬 해서 다 넘어뜨려주면 부흥되고, 백날 해보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지. 왜 빚을 내가면서 교회를 크게 짓습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어놓으면
교회가 사람들을 불러온대. 교회가 사람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의 권능을 믿는 게 아니고 이제 마지막 때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들은 이 말씀의 능력에 의존해서 교회와 목회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드라마, 뮤지컬. 무슨 음악회, 콘서트 같은 거. 대중가수들 와서 공연하고, 비보이 와서 춤추고, 요 옆에 있는 교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거 할 마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이 시대 신자들이 갖는 아주 기괴한, 괴이한 신앙의 자세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 영생의 복을 갈구하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는 이 태도는 이토록 무관심으로 일궈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조사해 볼까요? 1년 동안 성경 일독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한번 조사해 볼까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성도다움의 성화의 아름다운 변화와 성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늘 죄의 설교와 준엄한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편안하고 부담없고 격려해주고 용기 불어넣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이런 말씀만 이렇게 골라서 들으면서 자기 귀를 채우려고 하니 과연 말씀을 듣고 살고자 하는 자인지 죽고자 하는 자인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9편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다 같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함과 열정으로 사모했던 자들이 쏟아놓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들은 웅변했습니다. 꿀, 송이 꿀보다 더 단,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이 미각이 어디 갔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이런 은총을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 갔냔 말이죠. 마귀와 딱 맞닥뜨렸을 때 유일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이 진리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있어서 신중하고 진지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야 도대체 무슨 재주로 마귀를 이기겠냐 저한테 가르쳐주세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주세요. 제가 무릎 꿇고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배우려고 하는 열망은 갖지 않고 그저 어설프게 아는 진리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고 목사의 설교를 분석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전쟁터에 나가는데 칼 던져버리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는 여러분들의 재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학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이 아니에요. 잘생겼다고 마귀가 봐줍니까? 몸짱이라고 봐줘요. 돈 많다고 마귀가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지가 알아서 피해갑니까? 다 소용없어요. 영적인 싸움에 맞닥뜨리면 결국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의 검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예수님도 뭘로 마귀 이겼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아니 그분이 뭐 다른 게 이길 게 없어서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마귀는 뭘로 이겨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라.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암울한 이 시대에 진정한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수하고 정밀한 순도 100%의 이 희석 다른 물 타가지고 희석한 그런 말씀 말고 말씀 진리의 원액. 너저분한 인간의 상식이나 지식 따위를 이렇게 곁들인 뭐 시사적인 지식으로 포장된 이런 혼탁해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채에 걸러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말씀의 뜻과 목적 그대로 그 의미 그대로 무엇을 더 첨가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말씀 그대로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진리 하나밖에 없는 그 진리 따라서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말씀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일수록 그 검은 더 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수많은 적의 목을 벨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뭔가 다른 게 더덕더덕 붙어있고 진리 아닌 것들이 섞여있고 일주일에 한번 듣는 설교에 온갖 잡다한 세상 얘기 다 들어가가지고 그냥 웃다가 그냥 즐거워하다가 박장대소하다가 그냥 기분 좋게 오늘 아주 재밌었어 예배. 저도 그렇게 할 줄 알거든요. 저도 그렇게 할 줄 알아요. 재주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검 가지고는 무도 하나 못 잘라요. 그런 진리가 아닌 진리 비스름한 그런 검을 차고 있다가 유사시에 쓰려고 뺐는데 그런 검 가지고 시뻘겋게 녹이 슬어가지고 이빨은 다 빠지고 무도 하나 제대로 못 쓴다고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은 더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우리의 영적인 지각이 생겨나고 살아오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그 말씀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20년이나 들었는데 뭔가 안 달라진다는 게 전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면 들어가는 족족 그 성도의 영혼 안에서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말씀의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폭발해버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2년도 아니고 20년, 3일도 아니고 30년, 석 달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오래 들었는데도 달라진 게 전혀 거의 없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요. 말씀이 잘못됐든지 내가 잘못됐든지. 그렇죠?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 잘못됐든지 내가 이게 신자가 내가 택자가 아닌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진리의 말씀과 맞부딪힐 때 우리의 무지가 벗겨져 버리고 세상 그렇게 좋아하던 내 마음이 찢겨져 나가버리고 그렇게 내꺼 들고 이거 바둥바둥 떨던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그렇게 박살이 나면서 다 당신 겁니다. 다 당신 겁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가 바뀌어줘야 돼. 좋은 말씀이야. 이건 교만하는 거예요. 정말 교만한.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얘기야. 이렇게 음미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피가 나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싸우라고 주신 말씀이지. 그 검을 꺼내가지고 찌르고 자르고 하면서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이 싸우라고 주신 무기지. 그래 오늘 좋은 얘기였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서 회사를 경영하고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서 자녀를 양육하고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서 결혼을 준비하고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서 학업을 하고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서 사람 관계하고 모든 게 말씀에서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예수 믿는데 말씀에 대해서 깡통인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저 길거리에 거지가 노숙자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는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깡통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영적인 거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깊이 눌러 쓰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모든 세상의 악한 세력들, 온갖 난무하는 비진리들, 유사진리들, 이상한 체험과 현상들, 그 혼탁함 속에서 순전한 복음, 진리의 말씀, 진리의 검을 지켜드시고 진검승부, 일본말로 신켄쇼부, 맞죠? 전도사님 신켄쇼부, 진검승부, 칼과 칼이 쨍 하고 부딪혔는데 명검은 어떻게 해요?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검은 땡그랑하고 두동강이 나버려요. 어떤 게 진짜 복음인지 칼과 칼이 맞부딪혀보면 아는 거죠. 부러지는 건 아니고 남아있는 게 복음, 명검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부딪혀보세요. 세상하고 부딪히시고 엉터리를 믿는 신자들하고 부딪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자, 네게 진짜인지 내게 진짜인지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지 바알과 아사라의 850명의 제자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지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그런 기백이 있어야 돼. 배짱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한번 싸워봐야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성능이 되는지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을 아름답게 장식해야 될 때입니다. 한 번에 휘둘러보고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휘둘러보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심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전신갑주가 다 갖추어졌습니다. 말씀을 즐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지 마세요. 말씀을 굳게 붙들고 다시 하나하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무장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어디가 가장 취약한지, 어디가 문제인지, 목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말 마지막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군사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